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삿교회 3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높이며 따랐던 우리 교만함과 불순종을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함을 믿으며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함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또 섰습니다. 붙들어 주셨소. 하나님께 기도를 기도자가 유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대하신 섭리와 은혜로 인해 오늘도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냉기를 지나 따스한 기운이 온 세상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우리의 마음도 봄의 새싹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연약함과 지약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근 경북 의성군과 산청 및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다수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세례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위에 기초가 되어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여 믿음으로 부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골통을 아시오매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하여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그 마음이 공의롭고 겸손한 통치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잘 다실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먼 타국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에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선교지역에 주님의 은혜와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등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열린 토론에는 제가 이석기에 와가지고 계속 저 안에 있었던 고민을 드러내는 단어에 또 풀이되어졌는데 소통의 부재를 많이 거론하네요.
성김에 자리에 오시면 거기서 모일 수 있고 거기서 모이다 보면 더 얘기하고 서로 거기 소통할 수 있는
친밀하게 여자가 되고 소통이 된 거는 결국에는 봉사에 참여하고
1인 1사역을 우리가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 좋은 방법이나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박람회 같은 거 연초라든지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사역은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역이 있어서 좀 그만두고 싶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갈 수 있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뭘까를 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 때문에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음만 참여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선택해야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네, 이제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단한 삶이 무엇인 다시 한 번 더 삶을 지켜주고 나의 현실이 무엇인 다시 한 번 삶을 지켜주고 결국 1인 사역이라든지 이런 소통의 문제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이제보다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3월 30일 이삭 소식입니다. 전반기 학습 및 세례 입교 교육 일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4월 12일 토요일 문답식 진행으로 인해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당 사용이 제한됨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배시 박준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삭교회 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본관 1층 로비 게시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접수는 4월 13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 수기 제출 또는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이수진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매주 주일 2부 예배 시 본관 4층 잠옷실뿐만 아니라 드림센터 3층 제자홀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성도들을 위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어 잠옷실로 운영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첫 페이지 탁 펼치면은 바로 보이는 게 선교 현황인데 동팀으로 박준호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 입국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소유리까지 가시셨나요?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 서유리까지 같이 왔고요. 예배 후에 또 여러분 교제하시고 또 수요 예배 때에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실 텐데 또 함께 많은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내왔던 또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영적 싸움과 또 복음 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고단하고 힘들고 또 어려웠을 또 성도들의 일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고 달려온 모든 성도들 주님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셔서 잘하였다, 또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불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또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일상을 또 주님 복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돌보심이 있게 하셔서 상실한 마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소망이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제압되지 않은 그 산불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산불도 속히 진압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어떠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나라 위에 쓰고 베풀고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선하신 일들에 예물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오르만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다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수술을 앞둔 우리 또 성도들, 수술하고 난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과 그 신음조차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짧은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 명령을 제자들이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 표현이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확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내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는 이 과정이 은밀하게 비밀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인데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가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골짜기 계곡 하나 지나면은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이 거기 모여있던 현장에 모여있었던 몇몇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목격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또렷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문제들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어린 시절을 지냈고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메시아됨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냈지만은 불신과 의심과 위협과 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를 지켜보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이 있죠. 이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어둠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 여러 가지 정상들을 보면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들 가운데에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했던 이들에게 오히려 이 성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는 것은 땅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가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중간 정도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이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공간복음서 가운데에도 이런 진술은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이 땅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불말과 불병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림을 받고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적인 그 어떤 모습 그런 쪽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가 본좌,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셨다, 귀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원래가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영광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권능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복귀하셨다, 돌아가셨다, 원래 계신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이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말이죠. 만약에 신약이 없다 그러면은 구약은 아마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식들대로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냥 모세 율법대로 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약의 저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이 왜 쓰여졌는지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해 올 때에 그 구약의 원래 목적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 오늘 시편 110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한번 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10편을 한번 눈에 넣어두고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모든 글들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로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퀴즈 내신 거죠. 그들이 정답 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 맞죠. 이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 이런 걸 바리새인들의 마음으로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까? 예,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간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서 그 땅에 온전한 샬롬을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 같은 멋진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여야 하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해서 참 자유, 참 진리 가운데 세우게 할 인간의 족보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고 메시아 예언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누구라 칭한다고요?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묻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대로 그리스도가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면은 다윗이 메시아를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내 자손아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4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다가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원수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은 이것을 가져오면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부분이 있는데 44절로 다시 한번 탁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를 뭘로 바꾸셨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건 누가 지금 하는 이야기냐 그러면은 다윗이 한 얘기를 예수님이 풀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께서는 시편 110편에 있는 메시지로 보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여호와인데요.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라고 하는 이 내 주는 누구예요? 예,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부가 성자에게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성부와 성자는 태초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함께 계셨다는 것이 여기에 시편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가운데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계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에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성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고 이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에게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하나님에게 원수로 지냈던 자들이죠. 그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말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재림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아주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 많은 내용의 정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아니 계신 이게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하심과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을 보면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라고 하면서 45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인간 혈통으로 족보로 오는 인간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해석해내시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 그러면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이 그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가 훨씬 더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고 당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 성부가 계실 때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오셨지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족보상으로만 그 계열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윗의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니까 같이 볼까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완비되지 않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손 탁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그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겨내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함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그 고민과 아픔과 그 쓰라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얘야,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힘내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라고 주님이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바뀌어주세요. 짠. 바뀌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변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참회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예배 때에도 참회를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회하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선한 일로 우리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아 너는 몹쓸 인간이야 버려야 되겠다. 애초에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몹쓸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회개하고 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일까? 죄는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더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참회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회할 때에 그 참회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참회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떠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참회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참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영원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에도 책망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대언해 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미 정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것이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할 때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부활했잖아요. 괜찮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하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영단번의 제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주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능력은 유효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 영원한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그것은 여러분이 참여할 때, 회개할 때 이미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위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계실 때 힘들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갈 때에도 위로하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아 진짜 올라가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려오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구름 가운데 가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제자들 마음속에 물론 40일 동안 여러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을까라고 말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떠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 골짜기에 제일 위에 집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어머니가 나 죽겠다 그러고 산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막내를 두고 말입니다. 아,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골짜기에 그때 귀신도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예, 그 쫓아가다가 어머니가 그 골짜기로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들거니 앉아 남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는 올라가는 그 거기에는 장례를 치를 때에 장례 그 운구를 넣어두는 그 창고가 있습니다. 음산한 중이죠. 귀신 나올 것 같은. 아, 그 공포라는 게 있죠. 그 다음날 눈을 닦다 보니까 집에 있대요. 예. 네. 근데 그때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어쩌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보내는 그 순간이 물론 그 가운데 약속이 있었지만은 혹시나 두려운 마음과 혹시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천사를 곁에 두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왜 올라가신 주를 쳐다보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마지막 40일 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 잘 기억하고 기다려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주님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가지고 지금 빌라 짓고 계실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모든 초소를 이미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믿음 안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 거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그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 그랬는데 주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 죽은 이들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있죠. 영적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보좌에서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완전한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의 썩은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영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리고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의 재림의 때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때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에 그때는 우리가 다 알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 속에 정말 여러분이 상상했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 아마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탁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부여받은 것이 왕적 통치권입니다. 선악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통치권 왕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이 왕적 통치권에 대해서 이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거기에는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져 버립니다. 거기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적 통치권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 판단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죠. 우리가 천사를 통치하고 천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우리 모두를 수종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천사를 부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상함도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해로운 것에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부유한 사람도 힘들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힘들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저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나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말입니다. 연예인인 청년들을 같이 목양해보고 연예인 지망생들을 같이 목양하는 가운데에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예계에 나오고 TV에 나오면은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한 것처럼 부러워하고 이렇게 광고 몇 개 찍고 나면은 저 이제 돈방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루하루가 고된 인생입니다. 잠자고 눈을 뜨고 나면은 자기 인기가 하락되었을까 두렵고 혹이라도 악플이 그 어떤 인터넷에 달릴까봐 두렵고 어떤 스캔들이 퍼질까봐 두렵고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냥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슬픔이, 모든 아픔들이, 모든 억울함들이, 비참함들이,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는 인생들입니까? 남들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의 양들을 우리가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으십니다. 얘야 수고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 경주를 완주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주님 그때에 우리를 다 목자장이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만국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인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1장 7절을,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올라가신 주님이 구름 가운데 가리워졌습니다. 오실 때 그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 때문에 애곡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 원수같이 여기는 이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그들이 잔인하게 핍박하고 조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피하고 싶어서 동굴에 숨는다 할지라도, 동굴에서 주님이 끄집어내서라도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서 산으로 하여금 나를 덮으라고 간구해도 산이 그들을 덮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목격되는 일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목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성천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 영광이요 참된 위로와 축제가 되겠지만은, 원수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이겨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고난과 환난과 순교자적인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그렇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지친 인생길 가운데에 나그네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눈물 날 일들 많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 주님 다 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악한 사단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